너무 감사합니다. 근래에 어떤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대학교에 담벼락에 누군가 학생이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술가인 척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실력도 없는, 능력도 안 되는 그런 교수가 예술가인 척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것이 누군가 학생에게는 마음이 아주 못마땅하고 분노해서 마치 담벼락에 대자뷰를 붙여놓는 것처럼 적어놓은 글이었던가 봅니다. 아니면은 그래도 실력은 없지만은 온 힘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모습이 고마워서 그랬는지 그렇게 적어 놓았던 글이 있었던가 봅니다. 오늘도 예술가인 척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에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있었던 목사님의 그 순서지에 이런 낙서를 써 놓았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소? 일부러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식사 시간에 순서지에 거기에다 낙서처럼 어스틴에서 내려온 목사님이셨습니다. 거기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디 그 학교 교수님들 뿐이겠습니까? 아니, 어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만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어디 그뿐이겠소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목사들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목회자들이 있는 자리였으니까 어디 목사들은 안 그렇겠소 라는 말, 그 안에 포함되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면은 얼마나 힘드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척.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능력이나 지혜나 건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병자를 고쳤는데 또다시 고쳐야 되고 또다시 고쳐줘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은 어떤 그런 기적을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얼마나 위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기적도 없는데 어쩌다가 한번 기적을 베풀었는데 쇼하는 마술사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일하셨을까? 이번 사순절의 주제입니다. 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에케 호모,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예술가가 아니셨습니다마는 예술가인 척 살아가신 적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기도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밤중에도 기도하러 나가셨고 새벽 일찍에도 기도하시며 사셨고 많은 군중 사이에도 그 군중들 속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느냐고요? 그 수고로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셨느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아들인 척 살아가시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기도하시며 살아가셨던 모습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셨을까? 기도하시면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일꾼들과 더불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 있는 어느 한 무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기도하시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죽음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기도하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기도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발로 딛고 살아간 인간이라면은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가 계셨다면은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호흡을 하고 있는 생명체라면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직히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케르케고르 말처럼 그들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부르며 호흡하며 살아갔다고. 왜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갔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짐승이 동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종교인이 되고 마는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간절함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담벼락에 붙여놓았지 않습니까? 당신 예술가도 아닌데 예술과 흉내 내느라고 오늘도 수고하며 살아갔다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했겠지만은 누군가는 그 글자를 보면서 자신을 바꾸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술가인가? 예술가인 척 살아가는 흉내를 내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응답도 없는 기도 생활하면 살아가는 그 어려움이란 수고란 얼마나 가짜의 종교인으로서 힘들게 힘겹게 버텨가는 것일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 껍데기를 한번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고 이 사람을 바라보라,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아니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봐요.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남겨두고 두 그룹으로 남겨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묻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기도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엎드렸다는 이야기는 온 허리를 숙였다는 것이고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것,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 쉬운 자세가 아닙니다. 그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모습이 아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던, 자궁 속에 있었던 모습, 최초의 모습의 그 모습이 기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명의 모습이라고, 생명의 잉태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적당히 기도할 수 있고 그냥 점잖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기도하라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기도하라고, 놀라운 영광을,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태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줄 거라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찾아온 그 인간의 태도가 불량스럽다면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주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획까지 하고 있었지만은 받으러 온 사람이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요. 난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거 없어도 돼요. 자존심 세운다면은 그거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아니 이놈 내 아니라도 괜찮구나. 가라고. 손님이 그런 식으로 가게를 왔다면은, 아니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물건을 판다면은, 살려면 사고 가려면 가세요. 누가 사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의 태도 봐요.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왜 없어요? 왜 하나님을 가끔, 아니 때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사모함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간절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런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묻고 간절함으로 그냥 체면실에 얼굴만 보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파묻고 기도하면서 그는 힘써,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다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그의 태도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He prayed more and more and more. 온 힘을 다해서 그의 목숨을 다하듯이 그러면서 그의 몸에서 땀방울이, 저녁입니다. 밤중이에요. 땀방울이 떨어졌다고.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얼마나 창자가 끊어들듯이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것이 그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마치 핏방울같이 보였다고. 아니 핏방울이었을 겁니다. 실핏줄이 터져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밤중에 제자들의 그 어디서 보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떨어진 흔적을 보았는지. 이 세상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왜? 죽음이라는, 십자가라는 그 잔을 마셔야 되는 순간에 그는 너무 힘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아니 억울합니다. 분명히 내가 이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taken away from me. 만약에 내가 마셔야 될 이 잔을 하나님께서 가능해서 옮겨주신다면은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야만 이 저주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너무 외롭거든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분명히 응답은 안 될 것이지만은, 뻔하지만은, 그러나 힘이 들고, 그러나 마음속에 너무도 고통스러워요. 억울하기까지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거 한번 옮겨주세요. If you willing, take this cup. 만약에 당신의 뜻이라면은 이 컵을 한번 옮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 한들 이 컵이 옮겨지지 않을 거라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기도해요. 왜요? 힘이 들길래. 외로우니까, 두려우니까, 아니, 억울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잖아요. 어쩌면 응답이 안 될 줄 알면서도 힘이 든다고 해. 그러면 기도하세요. 힘들다고, 외로워요, 외롭다고 외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 외로워서 죽겠습니다라고. 죽음이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두렵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아니,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왜 내만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와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라고. 어디 가세요?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을 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합니다. 힘들어요. 죽겠다고. 두렵다고. 천사가 내려오잖아요. 엔젤 from heaven. 왜요? Appear to him. 그리고 strength, 힘. 힘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죽어야 하고, 그래야 이 세상의 죄값이 지불되고,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외쳐야, 아니 부르짖어야만 했었던 그 기도의 자리, 핏방울로 변할 만큼 처절한 기도를 했었던 이 예수님. 천사가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힘들지? 어깨를 두들겨주지 않습니까? 외롭지? 내가 있어. 하나님은 마치 멀리서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내가 기도하고 억울하는 상관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힘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다 데리고 왔다가 9명은 여기에 두고 입구에, 3명만 다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그 자리에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편애일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사명입니다. 아니, 특권으로 볼 수 있겠죠. 3명만 따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은혜입니다. 여기 세 명에게 말했죠.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첫 번에 기도하다가 다시 오니까 피곤해서 졸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Get up, why are you sleeping? Get up and pray. 시험이 다가오고, 아니 너의 믿었던 이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이 세상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너희들이 닥쳐오는 이 인생 미래 속에서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온 이 세상은 유혹 덩어리고 시험 덩어리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Get up! Why are you sleeping? Why? Pray. 이 세상을 바라봐라.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도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더라도 무슨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특별히 사순절 새벽기도에 마치 야고보, 베드로, 요한처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수술을 앞에 두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 병원에 채플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왔다고. 예.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 중에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기도한 적은 없었다고. 수술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지 죽을지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수술이 성공적일지 아니면 실패할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마지막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도 기억이 떠올랐었다고. 여러분 인생에 몇 번의 사순절을 또 지키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생 속에 어쩌면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한 기도, 하나님 때로는 응답이 당장 안 이루어질 줄 뻔히 알지만은 하나님 이 컵을 한번 옮겨주세요. 그러나 not my will, as your will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 거룩한 기도, 그런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기